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을 찾아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소 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성소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소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에는 성소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그들을 중에서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떤 면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우리의 그런 역할인데, 우리 인류가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 헤어질 때그 마음은 자식보다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 인생과는 범죄 죄는 하나님과 그 함께 할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 예배의 어떤 그 방법으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그래서 그 예표로 범죄하자마자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것을 보고 또그 이후로도 모든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볼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그 인생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에 내가 거기서 그 성막을 짓고 나면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교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또더 나아가서는 사실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 정말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도 다른 이방인들도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방송 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그 모든 원칙 하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흠이 없는 것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때 이방인들은 그냥 아무런 어떤 그 짐승 막 돼지라든지 막 이런 그런 걸 해가지고 그냥 피만 드리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방 신에게 드리는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문화 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제도화 만들어서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이 간합하시는 제사와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문화 시키는 거죠. 그전에도 하나님께 만나는 방법에 그 제사 제도들도 있고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 너희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고 또 내가 어떻게 너희 죄를 다 도말하고 없앤다는 것을 분명히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성막을 지은 거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오늘날 교회가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치 이방인들이 제사를 들여서 막 하나님과 만나 신을 경배하듯이 오늘날에도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성소 제도가 주어진 이유는 결국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류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성소 제도가 아마 필요 없었을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 속에는 사실상 그 창세로부터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희생의 제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실 죄란 무엇이냐면 사실상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법칙을 어겼을 때에는 그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주 질서가 파괴되고 자연 질서가 파괴가 되고 그런데 사실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문제예요.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사실상 그 하늘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죄의 창시자인 루시퍼가 하나님의 계명은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많은 천사들을 그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 하늘을 죄로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시작된 그 죄가 그 루시퍼에 의해서 이 땅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소 제도를 세우신 거죠. 그걸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가지고 옷을 회입했었을 때 그때 이미 성소 제도는 시작되었다라고 봐야죠. 그 뒤로 그 아담 때서부터 그 모세까지 원시적인 어떤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모세서부터 그 뒤로 또 이제 그 성막제도 성막제도가 있었고 솔로몬 때까지 그리고 솔로몬 때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서부터 하늘 성소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 것은 그 이유는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정말 그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설계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소가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 하나님 일하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죄가 참 용서 안 받고 또 이 모든 죄의 몸이 새롭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형상대로 지연받은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이렇게 시청각 교육 알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소는 지상에 이렇게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이 있고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이 있었듯이 하늘에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말씀 속에는 정말 이렇게 그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했는데 히브리스를 안 가르치니까 요즘 그 이가 많이
근데 그 이 사실을 이유가 모르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상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이렇게 가려버리고 색깔을 다 달리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경을 보는 이 색깔이 다, 이 안경 색깔이 다 틀려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늘 성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또 우리 마음에도 성전이 성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이 체험화되고 경험화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만드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이렇게 구속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그대로 체험화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소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늘 성소에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는 거죠. 결국은
아까 성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죄를 물었을 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성교사님 말씀하신 그 우리 이 죄의 시작은 하늘인 것을 저희가 관가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 성소 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성소가 그것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 성소가 필요했다는 그런 그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죄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하고 히브리서를 같이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은 이 성소를 알기가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분들께서는 죄의 시작과 그 다음에 하늘 성소가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그 성소에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신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전과 성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가 이제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성막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사실 아까 이제 성경사님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명문화 시켜서 보여줄 때부터 솔로몬이 이제 건물 성전을 짓기까지 성막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원래 그런 성막을 짓지 않았을 때부터도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그 복음이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원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순간부터 이미 그거는 계획 속에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유의지라는 거잖아요. 로봇으로 만들면 위험 요소 전혀 없는데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어린 양으로서의 피 흘림이 이거는 구속이 꼭 필요할 상황이 무조건 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지고 보면 그게 왜냐하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는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아까 이제 영원한 헤어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구속 사역을 이미 마련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전도를 한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뭐 성막 세미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성막 세미나가 그냥 이렇게 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모든 게 끝났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소 제도가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다 모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너무 무지몽매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게 영원히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자처럼 뭐 나중에 언젠가 7년 환란 때 다시 뭐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개념은 사실은 너무나 이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 땅의 것으로 맞추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보통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뭐 불근소하고 무슨 제사장 그 교육을 시키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 준비를 이제 한다라고 지금 그런 게 이제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이제 속는 것이죠. 예, 속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에서 그 휘장이 이렇게 찢어져 내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실상 물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일을 다 이루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그 성소 제도 이 땅에서 그 의식 제도로서 의식 제사 제도로서의 제도를 이렇게 바치신 것을 끝내신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로 피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사 하늘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는 문맥을 보면 하늘 성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소 제도가 끝나고 이제 하늘에서 성소 제도를 주님께서 직접 거기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그때 다시 시작한 것을 이제 알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다시 만약에 이 땅에 성소를 세운다, 성전을 세운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부정한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고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를 많은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짓지 않은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러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 촛대 사이에서 그 예수님이 거니시는 모습으로 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절기라든지 그런 제사라든지 그런 또 제사장을 세워서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고 우리를 새롭게 정말 구속하시는 것을 예표로 다 해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들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비밀리 하시는 게 없거든요. 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 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다 있다는 건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곳에 언약교회가 있더라. 그러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소뜰에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어떤 일을 중보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대속죄일에 죄를 다 도말하는 그런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과의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이 친히 주신 그 성소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말 그 중보하시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지에 대한 그림이 사실상 성소 제도에 잘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과 연합해서 번제단의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 십자가의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생애를 살아야 될 것이고 죄 없는 생애를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대속죄일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도말받는 그러한 경험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이 성소제도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성소제도가 그냥 예수님께서 끝내셨으니까 우리랑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제도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에게 준 우리하고 관계가 있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 성소제도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이 우리랑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와 경험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제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십자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 자체가 따지고 보면 십자가의 삶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사랑의 원천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뭐 감정적인 이익이나 개입 이런 게 전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분이 사실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걸 실체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오신 것이고 성소제도가 바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통해서 어린 양이 죽는 죽음을 통해서 아 나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하는구나. 아 그리고 이 성소제도를 통해서 아 그리고 우리가 이 오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해줬어요. 계속 교육하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형식으로 나중에는 흘러가버리죠. 네, 결국.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본이 되신 이 삶을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면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헛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성소를 주시고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목적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소 제도를 주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와 죄를 범할 것을 아셨고 그 죄의 기원은 하늘이었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성소 제도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소가 과연 단계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가 나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성소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가는데 그 성소에 나가는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가 이제 지어놓은 성소 그 성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인지
예, 그 사실상 그 레위기서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그 뒤로 뭐 4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속죄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속죄제에 대해서. 그런데 먼저 성소에 나아갈 부담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님이 세우신 법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어겼을 때 그때 자기가 그 죄에 깨닫게 되거든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죄인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 죄에 대한 어떤 그 죄에 대한 아픔, 고통 이런 것은 너무 그거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계단은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성소를 바라보죠. 성소는 성소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과 식양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사실상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우리가 그 죄를 느꼈을 때 사람들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착한 일도 해보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경험에서 보면 얼마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지만 죄를 씻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현실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후회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거나 이러질 않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소망을 걸면서 성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정말 이 성소 제도에 있는 번제단의 경험, 십자가의 경험 없이 자기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았다라든지, 번제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경험도 없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거룩한 생애가 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 때문에 또 양심으로 이제 고통하고, 그게 현재 많은 사람들의 현재 경험이죠. 그러나 이 죄인이 정말 그 어린 양을 끌고서 성소로 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성막 그 울타리잖아요. 그 성막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라. 그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의 모든 죄를 가리워준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이 죄인은 양을 끌고 가게 되거든요. 양을 끌고 갈 때 사람들은 알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왜냐하면 그 성소로 가는 그 의미를 아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그런 죄인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가늠증에 집회 잡힌 여인. 그 여인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끌려오죠. 어린 양 앞에 끌려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죄 짓는 중에 잡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봐도 자기가 죄인이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했잖아요. 율법 앞에서 정죄함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게 정말 남이 봐도 죄인이고 자기가 봐도 죄인인 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죄로, 죄의 무게로 인해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죄 있는 여인은 예수님과 자기와 홀로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훔치 말라. 정말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것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지만 너에게 또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은혜를 내가 계속적으로 공급하겠다. 그것이 이 성소 제도에서 이 그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그 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든 죄를 다 태워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 떠 있는 흰 구름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소 안에서 죄 없는 생활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서 참 이렇게 모세와 그다음 또 쌍벽을 이루는 다윗 왕. 참 다윗 왕이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바세바를 취하고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그 결과들로 인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근데 시편 그 77편 1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도가 성소에 있으니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그 자기가 고범죄까지 지었거든요.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흉악함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 성소 제도를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라고도 그런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소 제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죄를 용서 안 받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죄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도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그 지었던 죄의 습관이 남아서 그 습관이 나를 다시 또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때 그에 대한 번민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죄의 그 속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의 위대함을 찬양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이 땅에서의 목수잖아요. 이 목수라는 것은 뭐 집도 짓고 무슨 기구도 만들고 그 당시 때는 이게 너무도 정말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라는 거죠.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성소가 있고 또 하늘에 성소가 있듯이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자체가 우리가 성소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대로 우리가 신이 체험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 뜰에서의 그 죄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그 경험이 없으면은 그것은 곧 새롭게 거듭나는 그 경험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죠. 많은 사람들이 성소들을 아마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소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기웃기웃만 하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의 그 양심이 이끄는 그 죄를 정말 이렇게 속죄함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그걸 감추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양을 끌고 갔던 그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 듣고 아, 그렇게 하면은 나도 생각 속에서 마치 오늘날에 진리를 듣고 진리에 순종하여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동의하고 지적 동의만 해서 자기가 마치 새롭게 거듭난 사람처럼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경험 없이.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구원의 세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성소 제도를 하나님께서 지상 성소를 폐하셨을 때 어떤 그냥 일순간에 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시고 대체할 수 있는 그분을 준비하셨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라웠던 게 이 성소 제도가 운영이 되려면은 일단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전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예수님이 성전이신 걸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에 제물도 준비하셨잖아요.
신이.
그러면 또 그 성전에서 제물 가지고 제사 드릴 자격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새 모양이 갖춰졌을 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는 이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과 성전된 자기 자신과 어린 양과 대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바쳐졌군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전을 이 육상에 있는 지상의 성전을 폐하시는 그 계획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 오묘하신 계획과 말씀 속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또 간과하지 말 것은 그럼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전이고 그럼 우리는 제사장이 아닙니까?
제사장.
거룩한. 우리도 제사장이거든요. 너희는 거룩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말씀에서 우리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제사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물로서 그리고 성전으로서 우리도 드려야 되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한번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영생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물론 제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제사법이 부정하게 됐을 때 말라기에서 보면은 제사장도 부정하게 되고 그들이 토색한 제물과 그리고 병든 그 제물 갖고 오므로 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법이 굉장히 부정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은 우리 자신도 거룩해지고 우리 자신도 흠 없고 죄 없이 해야 되는데 과연 구원을 받았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렇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끄쳐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부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내가 산에서 보이는 식양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네. 오늘날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를 허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인간의 이론과 철학과 신학이라는 어떤 그런 학문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간합하시지 않죠. 오늘날에 정말 모여서 몇천 명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열납하시는 그런 예배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전에 저희들이 진리를 모를 때는 그냥 마냥 감정적으로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좀 업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스스로 기만해 결국은 사탄이 이 오류와 함께 미혹된 모든 그 이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미혹돼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양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삶 자체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삶이 아닌데도 마치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순을 계속 오늘날에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이 본이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이라는 것은 뭐 성형 털이잖아요. 보면 그대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죄인이 양을 의지해서 홈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의지해서 이제 성소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 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성소의 그 뜰에 있는 뜰문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 성소 뜰에 있는 그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로 들어가면 다 강도죠. 도적이고.
그렇지.
그래서 그 뜰문은 그 동쪽 그 동쪽과 그 중앙에 20규빗 크기로 청색과 자색과 홍색으로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짜놓은 화려한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은 네 개의 녹기둥과 은갈고리의 휘장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오는 예수님의 구속을 설명하잖아요. 십자가의 공로로 어떠한 죄인이든지 회개케 하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받으심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 누구든지 정말 믿음을 따라서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붉은색 실은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청색 실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